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의 16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장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봐도 아는데요. 네, 그러면 괜찮고요. 자, 오늘 말씀 16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삼손이 뭘 부린다고요? 재주를 어떻게 부려요? 마술을 부리는 건가요? 여러분, 삼손이 재주를 부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이 무슨 재주를 부릴까요? 혹시 힘이 세니까 촬영을 하느라고 자동차를 두 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뭐 이런 거 할까요? 오늘 16장에는 이 삼손의 사사 삼손의 몰락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은 어떻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의 삶을 어떻게 마감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6장의 처음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지난번 그 딤나에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한 그 사건의 마무리가 깨끗이 못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나귀 특별로 몇 명을요? 몇 명?
천명.
그래서 그것을 쌓아놓았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만데이.
예. 아, 라만데이. 우리 이병택 집사님 목소리가, 라만데이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목이 말라서 우물을 봤죠. 그 우물 이름이 뭐?
엔나꼬레.
뭐요?
엔나꼬레.
예, 엔나꼬레. 엔나꼬레.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삼손이 20년간의 사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년의 사사 생활 끝에 오늘 16장은 아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삼손과 이 소렛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관의 사랑에서, 한 여인과의 그 사랑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삼손은 제일 처음에 딤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문제가 생겼고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의 운명은 여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또 똑같이 어떤 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시면은 삼손이 가사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매춘부를 말합니다. 이제 매춘부를 만나게 되고 그 매춘부와 하루 밤을 지내기 위해서 이제 매춘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사를 1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써놓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거기에 갔습니다. 소라에서부터 삼손이 살고 있는 동네는 소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60km 됩니다. 60km만 50마일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한 50마일 정도 되는. 그렇게 먼 데를 가요. 근데 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고 가사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사에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수도와 같은 그런 가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태연하게 어떤 매춘부의 집에 내려가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삼손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장녀와 같이 이제 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이 성에 지금 삼손이 나타났다. 그리고 삼손이 지금 어떤 창녀 집 여기 가서 지금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가 삼손을 공격하면 삼손이 맨정신이니까 우리가 어리기니까 한밤 지나고 가서 새벽녘에 한번 공격을 하자. 그리고는 그 여자 집을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켜요. 근데 삼손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저녁 밤을 이렇게 보내는 척 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기 전에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삼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가사 성문, 그 성의 성문을 갖다가 문짝을 뜯어버려요. 그럼 문 양쪽 가에 서는 문 기둥, 그 다음에 이 문에 세운 이런 빗장, 이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둘러매고 3절에 보면 어디까지 갔다고? 헤브론까지 갔어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또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50마일 떨어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걸 둘러매고 뭐하러 헤브론에 갔는지. 그리고 참 이 기사를 보면은 삼손이 그 성문을 부수고 그렇게 뽑을 때 보초 쓰고 매복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삼손이 무서웠기 때문에 피했겠죠. 1절부터 이 3절까지 이런 기사를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아무 관계도 없이 이 기사를 먼저 쓰고 있어요. 왜 이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미를 우리가 별로 찾기가 쉽지 않아요. 희생을 만났다는 이 얘기 때문에 쓴 것인지. 그러나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의 한 중심 도시에서 거기에서 성문을 부쉈다. 성문이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의 권위와 지도력, 그 다음에 통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나 모든 것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에서 제일 성에 높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재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이었어요. 성문. 근데 그 성문짝을 뜯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통치하고, 그리고 그걸 끌고 간 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머물렀고 제사도 지냈고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거기 묻혀있어요. 야곱도 거기에 묻혀있어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헤브론은 나중에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나서 한 100여 년 채 안 지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헤브론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시온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전체 통일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국을 먼저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의 통치적인 그런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둘러매고 갔다는 것은 뭔가 상징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여튼 저는 뜻은 모르겠으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4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삼손이 몰락해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절 딱 보니까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이다라
또 드디어 여자를 또 찾아갑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여자와의 연결되었다가 여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들릴라에게 이제 삼손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들릴라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소래 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삼손이 사는 도시도 솔의 골짜기 북쪽에 있는 소라라고 하는 땅이고, 그 다음에 이 들릴라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솔의 골짜기. 그러니까 솔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가까운 동네죠. 드디어 삼손이, 가까운 동네의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스라엘 여인인지, 들릴라가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적 위치로 봐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그 당시에 관할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쩌면 블레셋 사람일지도 몰라요, 이 들릴라가.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여튼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을 해요. 소렉 골짜기라고, 소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덩굴이죠. 막 덩굴. 아주 그냥 우거진 덩굴을 얘기하는데, 특히 최고급, 최상품의 포도나무의 덩굴을 이야기할 때 소렉이라고 합니다. 소렉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아마 많이 열려있는 그런 골짜기인 것 같아요. 이 골짜기, 소렉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들릴라를 만났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또 뜻이 재미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디에 매달린 여자, 또는 어떤 사람을 약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또 어떤 의미로는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둥이 여자. 또 최근에 와서 학자들은 이 말이 밤의 여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매어달린 여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상의 포도나무 덩굴에 매어 달려 있는 밤의 여인. 이것이 바로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거는 빠지지 않으려,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들릴라를 보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드디어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제 문제를 시작이 됩니다. 삼손은 여자를 사랑했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사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저 사사기 5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 5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5장 31절, 5장은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전의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전의 시를 올려놓은 그 작품인데, 그것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달하는 것, 그렇게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에게 와서 적응을 해보면, 삼손은 이름이 무슨 뜻이라 했죠? 예, 작은 태양, 태양해예요. 그러면, 삼손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이 더 밝아지겠죠. 오늘 말씀드린 주를 사랑하는 자가 힘있는 태양에 대해서 둘이 삼손이 만나기 위해서, 밤낮을 구별 안 하고 그냥 쫓아오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제 계량을 하나 내는 건데, 뭐냐면은 들릴라를 회유를 하는 것이에요. 들릴라를 갖다가 이제 찾아가서 들릴라를 찾아서 꼬셔요. 야, 잘 들어라. 아마 꼬시는 정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여자 같으면은 민족을 배신해야 되는 것이고, 블레셋 여자 같으면 자기 나라 편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 네가 삼손하고 요새 사랑에 빠졌다면서. 아니요, 뭐 난 삼손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미쳤어요. 요새 밤낮 오는 바람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래, 잘 됐어. 너한테 우리가 큰 하나에 뭘 하나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 다음에 그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두 가지만 물어봐라. 그래서 그걸 만약 네가 알아만 준다면은 우리가 너한테 1100세겔 은으로 그걸 주겠다는 거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자 와서 하는 얘기 아니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성주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블레셋은 그 당시에 성이 큰 것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날 그 성 다섯 개가 뭔지 좀 꼭 좀 적어보세요. 블레셋의 다섯 개 중요한 성. 첫째 하나 가사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 성 이름이 뭔가. 근데 이 네 개, 다섯 개 성을 가진 이 방백들, 이 성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한 사람이 은 1100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들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은 1100이면 다섯 명이 얼마예요? 5,500이 되는 거죠. 근데 은이 그 당시에 1세겔이면은 노동자들이 4일 동안 받는 임금하고 같대요.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100불씩 번다고 보면 노동자들이 그러면 4일이 얼마예요? 100불 너무 적으면 최상수세 100불이 너무 적으면 200불로 할까요? 적당하죠. 100불로 그럼 100불로 해가지고 200불 집사주면 200불도 넘게 왔던가. 근데 100불로 해가지고 1세겔이면 400불이 돼요. 그럼 1100세겔이면 얼마가 되나요? 400불이면 44만 불이 되죠. 그죠? 44만 불이 되죠. 그죠? 엄청난 거죠. 44만 불. 그거를 다섯 명이 준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220만 불. 자, 220만 불을 줄 테니까 뭘 알아달라고? 네 힘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의 그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아달라고. 들리라가 드디어 이 유혹을 받고서는 이것을 그만큼 알아보고 알았습니다. 그건 들리라가 이제 삼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세 번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이제 들리라로부터 유혹을 받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들리라가 삼손을 탁 합니다. 삼손을 이 유혹하는 들리라가 굉장히 좀 똑똑치 못한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바로 성경에 보면 직선적으로 물어요. 이런 바보가 됐어요. 그걸 묻더라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닐 거예요. 당신 뭐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내가 그 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 삼손한테 다 들키잖아요. 그러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자기처럼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그 힘 어디서 나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한번 딱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만 물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아도 사랑에 빠져 지금 눈이 뿅 갔는데 너무 이쁘고 보는 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럼 내가 알려주지. 하고는 거짓말로 아껴주는데 첫 번째 거짓말로는 어떻게 아껴주느냐 하면 마르지 아니하고 젖은 아주 푸른 그런 칡 넝쿨 그걸 다섯 줄, 일곱 줄을 싸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 그럼 난 꼼짝도 못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질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합니다. 나는 여기서 생각해. 삼손은 등치가 크나요? 어떤가요? 체격이 클까요? 만약 삼손이 체격이 무지하게 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등치빨이 있어가지고 힘이 세구나 아마 묻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데 힘이 세거든. 그러니까 그 무슨 비결이 있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뭐 더 크지도 않고 이정근 집사님보다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80만원 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 삼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르지 않는 푸른 칡넝쿨 일곱 줄을 꼬아가지고 그걸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꼼짝 못하지? 하고 대답을 한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 들리라가 이미 그런 말을 할 때 옆에 뒷방에다 구석에다가 블레셋 사람을 딱 숨겨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딱 그 말하니까 그래 받으니 탁 잠을 재운다. 잠을 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보고 나와서 그걸 묶으라. 꼭꼭 묶었어. 자 그리고는 삼손은 지금 잠을 자면서 꼭꼭 묶여있겠죠. 딱 얘기를 하더니 야! 블레셋 사람이 와요! 이거 삼손이 벌떡 일어나면 탁하는 특전에 그만 끊어져 버린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온다고 거짓말하니까 삼손이 그만 그렇게 이겨버린 거예요. 안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거짓말한 게 뒤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당신 나 놀렸어요. 다시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체줄이 있으면 그걸 갖고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된다.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숨겼다가 블레셋 사람 한다 이러니까 삼손이 그것도 또 끊어버려. 자, 두 번 죽었어요. 삼세 번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세 번째도 이제 이 여인이 또 삽니다. 당신은 나를 희롱하고 자꾸 희롱하고 희롱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당신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정말 진실을 얘기해달라 하니까 삼손이 내가 머리털에서 힘이 나는데 내 머리털을 배틀에다가 같이 이렇게 실하고 넣어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이 살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머리가 막 길었겠죠. 그러니까 배틀에다가 놓고 삼손의 머리하고 이걸 내가 배틀에다가 이제 이 다른 실하고 같이 해서 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머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드디어 이제는 이건 될 것 같아요. 야! 이제 또 블레셋 사람이 온다 하니까 삼손이 덜떡 일어나더니만 배틀을 다 부셔야 되는 거지. 이것이 세 번만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유혹에 빠지지를 않은 것처럼 됐어요. 세 번까지 할때 그런 결과가 왔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한테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절대 한 번 공격하질 않아요.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다 놓고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뱀이 먹고 싶지? 저거 너 죽냐?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정말 죽어? 하나님 만지지도 말래. 난 죽는다. 그렇지 않아. 너 먹기만 하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하와가 먹었거든. 지금 그런 대화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들리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똑같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나실인이 왜 나실인가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뭐니? 숨고개 쑥쑥했기 장난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사단들은 우리를 성도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절대 한 번에 안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자, 삼손은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에 하나 삼손이 들리라가 처음에 그랬을 때 아유 이쁜이 내 얘기 잘 들어봐. 굉장히 궁금하지. 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도 하나님의 힘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니까. 그리고 이 힘을 나도 없이 하려 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천명을 죽인 것도 나비 특별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들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한테 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면 아마 모르겠는데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에서 의해서 자꾸 사단은 하나님 물어봤는데 거짓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신 거짓말 했잖아 하고 또 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면 두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자꾸 그런 것을 무기로 삼고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양보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사탄은 그걸 이용을 해서 자꾸 다가온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사탄의 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도 깨닫지도 못해요. 한 번 장난했는데 두 번 거짓말했는데 세 번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꾸만 올무가 되는 것이 나한테.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지금 삼손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재밌다고 하고 있지만 사단은 이 삼손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바로 삼손은 그런 거짓말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딤나의 여인과도 혀를 파손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드디어 이 여인이 화가 났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아 세 번씩 했는데 틀렸구나 하고 다 철수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리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삼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한테 지금 주겠다고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을 생각할 때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삼손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덤볐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져서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 번씩이나 희롱한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드디어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약해져 버려요. 누가 말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8장 6절 찾아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964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김재형 목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964페이지 8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와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토끼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하다.
예,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문같이 강하다.
예, 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뭐 누구 뭐 섹스피어라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주문같이 강하다. 이런 얘기다. 자, 사랑을 가지고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징징징징 대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놓고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졸라대니까 삼손이 미치겠는 거예요. 세 번 거짓말을 잘 속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밥도 안 먹는다고 투정거리지 같이 얘기도 안 하지 하면서 사랑사랑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워져서 16절에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죽게 됐어. 고통이. 그러다 계속 얘기하니까 드디어 삼손이 진정을 토해. 17절에 보니까 진정을 토하면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뭐죠? 내 머리는 나시린의 머리라서 잘라서는 안 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나시리는 바로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데 나는 이 칼을 한 번도 안 냈는데 누구든지 내 머리를 자르기만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힘이 없어진다. 하는 비밀을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들리라가 표정을 보니까 이때까지 거짓말하면서 실실 웃던 게 아니에요. 진정을 하면서 너무 애간장이 타도록 욕을 좀 다스렸더니만 꼼짝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리라가 드디어 그 눈빛을 보면서 이건 진실이구나 해서 철수한테 이 블레셋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또 왔다 찬스가. 이건 진짜다. 빨리 와라. 이제 됐다. 빨리 매복하고 있다가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은을 가지고 이제 맞다니까 은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매복을 또 방 위에다가 탁 시켜놓고 들리라는 무릎에다가 삼손을 눕힙니다. 그리고 사장관을 부릅니다. 아마 포도주도 한 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거기서 드름드름 코를 모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불에서 사람들로 나오세요. 칼로서 머리를 자르세요. 그래서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히 이 삼손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다 자고 나니까 이제 자르고 나니까 블레이 들리라가 드디어 삼손을 깨웁니다. 아 블레셋 사람이 와요 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 하더니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삼손이 이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 던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칩니다. 이 말, 내가 전과 같이, 그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서 한번 쫙 하면 끝난다는 것이,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한번 떨치겠다 하고 딱 하는 순간 삼손의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떨치기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삼손은 이 유혹에 빠져서 드디어 포로가 되고 소금수에 유혹된 삼손의 처량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삼손은 자기를 갖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들릴라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들릴라는 바로 그 사랑을 믿기로 해가지고 삼손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자를 찢어내고 사자를 입을 찢어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렇게 강했던 이 삼손도 사람의 유혹에는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천명을 죽이던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던 이 삼손이 사랑의 올무에는 꼼짝못하게 울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삼손은 완전히 이제는 죽게 되고 말았어요. 이제 삼손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삼손은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정욕이 어두워져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신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말는 것이에요. 들릴라는 거꾸로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이런 처참한 일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삼손은 드디어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처참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이제는 노수로 된 이 저기 끈으로 천둥으로 된 끈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 눈을 빼버려요. 그래서 봉사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쇠고락에 차려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면서 다시 그가 끌려가는 곳은 바로 가사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요. 참녀를 만나서 즐기면서 그 가사에서 두 눈 뜨고 돌아다닐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덤비지도 못하는 그런 그 가사 땅에 이제는 초라한 정말 별 볼일 없는 두 눈 빠진 그런 사람으로 삼손을 이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무기력한 삼손이 자기 자신이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오늘 2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자기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여호와께서 아직도 있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힘이 여전히 있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 사실을 이미 몰랐어요. 그것이 떠나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기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자기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정말 두려워해서 자기 앞에 나서지도 못하던 그 블레셋 사람이 장차 자기를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삼손은 모르고 가장 슬픈 모습으로 지금 삼손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삼손의 일 가운데서 지금 삼손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가장 통곡할 만한 그 순간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정말 비참한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삼손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머리털에 자기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머리털이 길면은 내게는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그 힘을 주시는 건데 그 머리털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에요. 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머리털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은 그 머리털까지 포기했을 때 이미 삼손은 나실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긴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것은 다반사예요. 의식도 하지 않아요.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것을, 불결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데 삼손은 그런 것을 이미 어긴 지가 오래고 그것이 일상 아무런 의식도 없어요. 드디어는 마지막 하나님과 자기와의 끈이었던 머리카락조차도 자기는 삭도를 내고는 이제 나신으로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모두가 끝납니다. 삼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으니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기는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실인이 결국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쩌면 삼손의 힘이 없어졌던 것은 머리가 잘렸을 때가 아니라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고백하면서 이미 그 순간에 없어졌어요. 자기의 진정한 그런 속내를 드러내서 머리가 잘리면 나는 없어진다는 이 나실인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뜨린 그 순간 이미 삼손은 힘이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나실인으로서 자기가 약속한 것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독주를,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서 머리털을 자르는 것까지 가르칠 필요도 없이 포도주를 마셨을 때, 이 삼손이, 아, 내가 나실인이로구나. 어쩌면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들릴라가 물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식이 없다면은 그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나 나실인이야. 그럼 자르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나실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이 자기가 독주를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포도에서 난 음식이나 포도를 이용했을 때에 그때 이미 나실인의 언약을, 규례를 어긴다면 위기를 알았어요. 아, 내가 나실인으로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규례를 내가 어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이없구나 이 위기를 느꼈어요. 그가 시체를 만지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낙인 턱뼈를 가지고서 사람을 했을 때 이미 그때 자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금 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야 합니다. 머리가 잘려지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이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한 이러한 삼손의 참 이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삼손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힘을 만약 줄여주셨다면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 더러운 것을 만졌을 때 또 힘을 더 3분의 2 정도 줄여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삼손은 아마 아 내가 이걸 어기니까 힘이 빠지는구나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죠. 우리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면서도 우리는 위기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그런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면 금방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 죄악, 빠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해서 천벌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위기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깨달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 때 만약에 포도주를 마셨을 때 힘이 3분의 1을 확 줄었다고 생각하면 삼손이 느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징계를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스스로 위기일 때 내게 지금 어떤 위기가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 신앙의 위기가 가장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끈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끈이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안락 때문에 끈이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위기의 무서움, 두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그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번 크고 어때요? 괜찮아요? 타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 그렇게 끌려가던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잔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신, 다곤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머리하고 몸통하고 이 팔은 고기예요.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나 이런 것도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곤신의 모습이 옛날 벽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곤신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사에 있는 블레셋 신전에다 이 다곤 신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에 축제를 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그 삼손이 지금 두 눈 뽑히고 노쇠 줄에 끊겨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가사 감옥에다 쳐놨어요. 그러니까 감옥 깜깜한 어두운 데서 눈은 안 보이고 뭘 하냐 뭘 맷돌 돌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에요. 밝은 태양의 이름으로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 삼손이 지금은 처참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사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광대가 되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 다곤신전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즐거워하던 이제 막 찬양 다곤신을 찬양하던 사람이 드디어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삼손을 이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였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전에서 얼마나 기뻐요 삼손을. 그러니까 막 오늘 이걸 보니까 3천명이 넘도록 모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층에 아까 3천명이라면 아래층까지 하면 뭐 몇천명이 더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곤신전에서 삼손을 체포했고 삼손을 붙잡았다는 걸 기뻐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다곤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나시린으로서 태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곤신전에서 이들이 다곤신을 찬양한, 거기서 찬양한다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 할랄, 이러면서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랄이라는 말이 똑같은 발음으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삼손은 죽고 다곤신은 찬양한다는, 이 할랄, 할랄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지금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참 흥이라고 기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야야, 그 삼손, 그 우리 밭 다 못 쓰게 했던 놈, 어떻게 밭을 못 쓰겠지? 여우 300마리 가지고 꼬리 묶어가지고 그래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놈 그리고 우리 백성들 너무 많이 죽인 놈 어떻게 죽였죠? 낙이 턱벼가지고 천명 넘게 죽였잖아요. 그놈이 우리한테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 그놈 데려와서 뭘 하라고? 제주 한번 물려봐라. 생각해보세요. 붙잡혀가지고 이래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소년이 옆에 양쪽에 손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다곤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는 삼손 이렇게 죽어갈 것인가. 참 참담한 일이죠.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유격을 쫓아가던 사람이 이제 형벌로서 눈이 뽑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처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제 밝은 태양은 작은 태양이 삼손은 그 빛을 잃어가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 사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 눈 때문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어내 버리라. 마태복음 5장 28절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지체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되거든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려야 돼. 내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려, 빼어버리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인가? 삼손은 과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22절. 자, 22절 나왔습니다. 자,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질 않았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 머리 빨리 자라야 될 텐데, 빨리 길어져야 될 텐데, 그런 힘을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머리가 지금 다 밀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잘랐지만 또 자를 걸 생각을 못해요. 삼손의 머리는 지금 서서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애들한테 주일학교 때 얘기하면 머리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에서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 습관도 계속하고 있다고. 머리털이 서서히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구원을 시작하고 있어요. 삼손이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삼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놀라운게도 하나님의 이 사사의 사역,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삼손의 영적 눈도 밝아지기 시작. 삼손도 드디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지금 앞을 못 봐요. 눈이 보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지만 이제 눈이 없어지고 나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있었지만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이 이제 힘이 없이 떠나게 되니까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몸이 자유로울 때에는 여인에게 사랑이 빠져도 여인의 노예가 되어서 여인을 쫓아다녔지만 몸이 이제 노쇠근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처참한 이런 신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드디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삼손이 이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드디어 그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소년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가라. 자기는 앞에 보이지 않죠. 그 소년은 왜 그런지 모르죠. 삼손은 끌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우고 있는 그 기둥에 옆에 가서 게 됩니다. 이 기둥의 두 쪽이 길이가 2m가 좀 넘는다는데 이게 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삼손은 그 기둥 옆에 씁니다. 그리고는 기대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있습니다. 사람들 즐겁게 놓고 있죠. 바로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28절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자,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대적할게 주여 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지켜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은 나로 가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주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자기 힘이 자기였고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제 삼손은 나의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처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여호와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삼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파 엘로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웁니다. 이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 능력 있고 권력 있고 능력 권능이 강하신 아주 강하신 위대하신 그 신을 엘로힘이라. 드디어 이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무찔렀도다. 내가 총명을 무찔렀도다. 내가 누구를 했도다. 내가 무엇을 했도다. 그 삼손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좀 생각해달라. 저를 좀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디어 처참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조크레미 나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어로 말했겠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나의 주여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원추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둥을 끌어안으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가로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의 놈들아 같이 죽자 하고 아마 그래서 소리를 거죠.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요. 그렇게 삼손은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삼손은 자기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그 30절 말 끝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3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죠. 삼손은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보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제 그가 사상 사명을 다했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삼손은 조롱당하고 있는 거지. 네가 살아서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나실인으로서 네가 제대로만 했더라면 얼마나 큰일을 했겠느냐. 결국 죽어서도 네가 이런 일을 하는데 살았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종의 말을 이렇게 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삼손은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묻힌 곳에 가서 묻히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후손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사들 보면 자식들이 30명, 60명, 70명 이랬는데 삼손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인은 제일 많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렇게 그냥 죽어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의 이야기는 바로 16장에서 끝이 나고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은 없어집니다. 바로 삼손은 어쩌면 사사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사사였을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공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사사고 재판관이고 너희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 처참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사는 그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삼손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삼손을 너무 미화시키고 또 너무 비참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사사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사인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 사사가 성령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무지무지한 힘을 발휘했지만 그의 삶은 열매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도전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잘라주십시오. 적당하게 해두면 우리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좀 제발 깨달으세요. 내가 누군가? 삼손이 자기가 나신인이라는 것을 분명히만 깨닫고 제대로만 알았더라면 삼손은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을 무식적으로만 알았어요. 머리 자르면 안 되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